출애굽기 88번 메시지 증거의 다섯 번째.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증거궤, 특히 법궤의 화해덮개의 의미를 우리의 영적인 체험에 견주어 살펴볼 것입니다. 앞에 메시지에서 우리는 구속하는 피로 뿌려진 화해덮개가 있는 법궤가 우리 영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묘사임을 보았습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여심. 25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기록은 간략하지만 긴 역사적 배경을 포함합니다. 영혼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목적의 성취를 위하여 중심인 사람과 함께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 의하면 주님은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영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담는 기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분배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 사람에게는 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사람의 영 안으로 분배하시기 전에 사탄이 개입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안으로 자신을 주입하였습니다. 사람이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었을 때 사탄이 사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6장, 7장에서 내주하는 죄는 사람 안으로 자신을 주입한 사탄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분배하는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원수가 먼저 그 자신을 사람 안으로 역사에 넣을 것을 아셨습니다. 이 악한 근원인 사탄은 선악 지식의 나무라 불리우고 또 다른 나무로 암시됩니다. 사람이 이 나무를 먹었을 때 그는 사탄에 의해 독이 주입되었습니다. 사실 사탄은 타락한 사람의 죄짓는 본성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음으로 타락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길을 닫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계시록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명나무에 관해 읽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서 주 예수님은 이런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계시록 22장 2절, 14절, 19절 또한 생명나무를 말합니다. 14절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구절들은 생명나무의 길을 열기 위해 어떤 일이 일어났음을 가리킵니다. 누가 그 길을 열었습니까? 그 길은 어떻게 열렸으며 언제 열렸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서 우리는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산 길, 생명나무의 길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열려졌습니다. 이렇게 열린 길은 이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도 산 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피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생명나무를 누립니다. 어떤 유명한 성경교사는 생명나무와 선악지식의 나무가 모두 색다른 나무들이지만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나무들에 대해 많이 말할 수 없노라고 말했습니다. 이 성경교사는 이 두 나무가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생명나무는 영원토록 존재할 것입니다. 1900년 전 주님께서 일곱 교회들에게 서신들을 보내셨을 때 그분은 이기는 자들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받아 먹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이 나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없어졌다면 어떻게 이기는 자들이 이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믿는 이들이 새 예루살렘에서 그것에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많은 믿는 이들이 종교와 윤리와 도덕을 소유합니다. 그러나 체험 가운데서 그들은 생명나무를 가지지 못합니다. 마치 그들에게는 생명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생명나무를 소유하며 먹고 누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로 돌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합당하게 감상하려면 이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성소 안에서 법계이신 그리스도를 누림. 가령 전형적인 죄인 한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의 죄지은 행위들을 자백하고 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시다. 그가 회개하고 자백하고 믿은 후 하나님은 그와 만나시고 그는 하나님과 만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는 그 모든 방면들을 지닌 법계로 예표된 분으로서 그의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그분은 구속을 위한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의 영 안으로 들어오실 때 그분은 어린 양으로서 뿐만 아니라 법계로서 오십니다. 오늘 많은 복음 전파에 대한 제한된 이해와 불충분함 때문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심을 인식할 뿐입니다. 이 어린 양이 많은 놀라운 방면들을 지닌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법궤가 되심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법궤로 매우 부요하게 누림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간증이신 그리스도는 그 안에 하나님의 묘사가 숨겨져 있는 귀한 그릇입니다. 그분은 또한 관과 덮개를 소유하십니다. 이 관은 나의 그리스도의 최고 부분입니다. 이 최고 부분 위에 구속하는 피가 뿌려졌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실패와 패배를 하고 아무리 많은 실수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나는 그 피 위에 서 있으므로 여전히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합당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피 아래 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사실 성경은 믿는 이들이 피 아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피를 우리의 근거와 입장으로 취합니다. 마찬가지로 화해의 덮개가 있는 증거계의 예표에 의하면 하나님은 피 아래 계시지 않고 피 위에 서 계십니다. 법계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할 때 우리는 또한 구속하는 피를 소유합니다. 화해 덮개이신 그리스도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때 체험하는 영광을 어떤 말로도 묘사할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말로 표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깊은 평강의 느낌이 있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어떤 것을 체험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종종 주님과 만날 때 우리는 회개하며 그분께 오 주님 저를 용서하소서 저는 너무 악합니다. 여러 해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지내왔지만 저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안에 영광스러운 어떤 느낌을 가집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우리가 악하고 형편없고 실패와 패배로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깊은 속에 우리는 평강과 기쁨을 느낍니다. 외적으로 우리는 울지 모르지만 내적으로 우리는 깊은 즐거움을 느낍니다. 이러한 안의 느낌은 피로부터 오고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는 영광 가운데서 옵니다. 지성소 안에서 주님과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그분에 의해 그분의 모든 것으로 주입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명한 대학 교수와의 대화로 한 시간을 보내는 청년의 경우로 예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교수 앞에서 시간을 보낸 후에는 그 사람으로부터 많은 것들이 그 청년 안으로 주입될 것입니다. 그는 무의식 중에 그 교수의 말하는 방식을 모방할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그분과의 교통으로 한 시간을 보낸다면 주님은 얼마나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주입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체험 가운데 지성소인 우리의 영 안에 있는 법궤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즉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로 나올 때마다 두 가지 구속하는 피와 영광의 그룹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초와 입장인 피를 소유함으로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피와 그룹들이 있는 법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피에 대한 인식과 영광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계심을 느낀다는 것을 우리의 체험으로부터 압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은 말들을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으로 주입됩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 최근 우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대해 대단히 많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내주하시는 법계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분으로 주입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그분으로 주입된 것의 자동적인 결과입니다. 25장 22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화해 덮개 위에서 사람과 만나실 뿐 아니라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실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말씀하심 없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입될 뿐만 아니라 빛비춤을 받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생활과 활동들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단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고 종교적이거나 헌신적으로만 살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종교적인 행동이나 헌신적인 활동만을 가진 사람들은 살아있는 법계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종교, 도덕, 윤리, 문화의 매우 많은 선한 방면들과 다르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신 법계이십니다. 나는 당신이 내주하는 법계이신 그리스도에 관해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이것이 당신에게 얼마나 깊은 인상을 새겼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영적 생활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도록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화와 전통과 배경과 용어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는 쉽게 이 사실을 무시합니다. 우리는 법계이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약간의 누림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고 나서 자동적으로 윤리나 도덕이나 종교나 헌신에 따른 생활로 되돌아갑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안으로 주입된 그리스도에 따른 삶 없이 성경에 따라 살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처량한 상황입니까? 윤리적이고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헌신적인 것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법계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것, 신성한 계시를 완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바울의 온전케 하는 사역은 그리스도를 그분의 모든 방면들을 지닌 내주하는 법계로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에서의 법계. 그러나 바울의 온전케 하는 사역도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만큼 이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보수하는 사역은 1세기 후반 몇십 년 안에 교회 생활에 야기된 손상으로 인해 요구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고 말하며, 요한복음 1장 29절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는 영광, 그룹들을 봅니다. 1절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22절에 의하면 주님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24절에서 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분이 영광 안에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있을 것을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요한은 그의 첫째 서신에서 생명의 말씀을 언급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교통을 말합니다. 이어서 그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구절들에서 우리는 생명, 피, 교통, 영광을 봅니다. 우리가 지적하였듯이 계시록은 생명나무를 말합니다. 더 나아가 이 책을 읽을 때 우리는 구속하는 피를 볼 수 있고 그룹들과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우리의 죄들에서 해방하셨음을 말하고 5장 9절은 그분이 그분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렸음을 선포합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의하면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인 원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영광을 지닌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는 계시록 1장에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이상을 깊이 살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좌에 관을 쓰신 그리스도 아닌 영광으로 빛나는 그리스도를 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요한일서, 계시록을 읽고 이러한 책들이 증거계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방면을 다룸을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발을 씻기는 것과 계시록 13장의 뿔들과 같은 그러한 것들에 집중하는 대신 우리는 생명, 피, 교통, 영광과 같은 단어들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물론 나는 성경이 발 씻는 것과 열 뿔을 가진 일곱 머리를 언급함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께 관심을 두는 만큼 그러한 것들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발 씻는 것이나 교훈들이나 애언 아닌 그리스도께 온전히 사로잡힐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법궤인 그리스도보다도 이러한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두다니 얼마나 가련합니까?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11절은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우리는 계시록 21장 21절로부터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라는 것을 알며 21장 23절로부터 그 성이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을 압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어린 양 하나님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시며 보좌로부터 나오는 흐름은 생수의 강입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자라고 투명한 성은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납니다. 영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 그림을 깊이 살펴본다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법궤이신 그리스도의 체험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결과일이라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그리스도를 관으로 가질 것입니다. 오, 우리 모두는 하늘에 속한 이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묘사를 넘어선 이상을 갖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적절하게 묘사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 어떤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체험일 때 우리의 본 것은 참된 것입니다. 화해 덮개이신 그리스도. 바울의 온전케 하는 사역과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은 모두 화해 덮개를 지닌 법궤이신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앞의 메시지에서 우리는 로마서 3장 25절에서 바울이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화해 덮개로 세우셨습니다. 화해 덮개로서 그리스도는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화해 덮개로 번역된 헬라어는 힐라스테리온입니다. 그것은 화해 장소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히브리서 9장 5절에서 그것은 법궤의 덮개, 뚜껑으로 사용됩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 22절과 레위기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에서 70인역 또한 법궤의 덮개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바울은 다른 사람의 요구를 만족시킴으로 말미암아 달래고 화해시킴을 뜻하는 힐라스코마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화해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의하면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의의 요구들을 만족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 화해시키도록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과 4장 10절에는 모두 헬라어 힐라스모스가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화해시키는 어떤 것, 곧 화해 제물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과 4장 10절에서 주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해 제물이십니다. 그러므로 두 사도들, 온전케 하는 사도와 보수하는 사도가 화해와 관계에 있는 헬라어 단어들을 사용했습니다. 둘 다 살아있는 법궤이신 그리스도에 관계된 문제들을 관심했습니다. 번역자들은 때때로 힐라스테리온, 힐라스모스, 힐라스코마이란 단어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힐라스테리온은 화해 장소를 뜻하고 힐라스모스는 화해 제물을 의미하며 힐라스코마이는 화해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화해는 어느 한 편이 다른 편에게 부채가 있어 그 편의 요구와 필요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없을 때 필요로 합니다. 제3자가 등장한다면 그는 첫째 편이 빚진 것을 지불하여 둘째 편을 만족하게 함으로써 두 편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려고 화해 제물로 그분 자신을 드림에 있어서 행하신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화해시키는 분이요 화해 제물이실 뿐만 아니라 화해 장소, 화해 덮개이심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만족하시고 우리는 즐겁습니다. 여기 화해 덮개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궤의 화해 덮개이신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과 사람은 서로 만족하는 상황 아래 만나서 교통을 나눌 수 있습니다. 얼굴을 화해 덮개로 향한 영광의 두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으로 인해 만족되셨음을 상징합니다. 화해 덮개 위에 뿌려진 화해의 피는 덮개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와 덮개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요구를 만족해 하여 사람의 양심에 평강을 줍니다. 화해 덮개 아래 법궤 안에는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정죄하며 그 요구들을 지닌 율법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화해 덮개 위에는 일어나는 모든 것을 주시하고 관찰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와 하나님의 영광의 필요 조건들이 모두 만족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피 뿌려진 화해 덮개 위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구속하는 피가 뿌려진 법궤 뚜껑으로 인하여 죄인들 편에서의 모든 상황이 다 처리됩니다. 그러므로 화해 덮개인 이 뚜껑 위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의에 대한 어떤 통치적인 모순 없이 나아가 법궤 뚜껑을 덮으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룹들이 지켜보는 아래 그분의 의의 율법을 깨뜨린 사람들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 요구를 지닌 율법이 덮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만족되므로 하나님은 죄인들과 말씀하실 수 있고 이 죄인들은 하나님과 평강을 유지하고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화해 덮개는 은혜의 보좌와 동일합니다. 화해 덮개 위에 구속하는 피를 바라볼 때 우리의 양심은 평안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의 죽음의 상징인 피가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화해 덮개 위에 우리를 위해 뿌려졌음을 압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얘야 기쁘냐? 라고 질문하시고 우리는 오 그렇습니다. 저는 매우 기쁩니다 아버지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나는 너보다 더 기쁘다. 우리 서로 품고 다정한 교통을 나누자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증거계 위에 화해덮개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입니다. 화해덮개를 지닌 법계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이러한 이상은 놀랍고 무한합니다. 나는 그러한 그리스도에 관해 들은 후 당신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이전보다 더욱더 당신에게 귀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어린 양만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법계, 즉 최고 부분을 지닌 법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계속적인 누림과 체험을 위해 우리 안에 사시는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우리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고통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분의 영광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와 그분 사이의 모든 것이 조화롭고 우리가 자유롭게 상호 만족하는 교통을 누릴 수 있음을 아심으로 하나님 자신은 기쁘십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법계이신 그리스도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이러한 친밀한 교통의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주입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접촉하고 그분으로 주입될 때 우리는 이전에 우리와는 다릅니다. 결국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주입될 때마다 우리는 변화되어 투명해질 것입니다. 그 최종적인 결과는 세루살렘일 것입니다. 이것이 증거계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입니다.